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 외교관을 포함한 두 명의 북한 국적자를 김정남 씨 살해 사건의 추가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칼리드 아부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 한 명과 고려항공 직원 한 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며 북한 대사관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리드 청장이 공개한 새로운 용의자는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인 현광성과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입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북한 국적 용의자는 이미 체포된 리정철을 포함해 북한으로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리지현과 홍송학, 오종길, 리제남,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리지우까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칼리드 청장은 북한 당국에 리지현 등 4명의 송환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내 인공섬들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격납고로 보이는 20여 개 구조물 건설을 거의 완료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이에 대응할 것인지 또 대응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설 것인지 주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이미 군사용 활주로를 건설한 스프레틀리 군돈에 수비와 미스치프, 피어리 크로스 환초에 접이식 지붕을 가진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설했다며 이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계속해서 남중국해의 비군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의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총리로는 처음으로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말콤 턴블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 기술과 항공 서비스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사이버 안보와 혁신, 과학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호주 정부가 반이스라엘적 결의안에 관한 유엔의 위선을 용기 있게 지적했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턴블 총리는 호주 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호주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것과 같은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당국이 오늘 이스탄불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용의자 35명을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이스탄불 내 41개 장소에 대해 동시 기습작전을 전개하면서 ISIL 관련 문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IL은 새해 첫날 이스탄불의 한 야간업소에 총기를 난사해 주로 외국인 등 39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ISIL은 지난 1년 반 동안 터키 내 민간인들을 겨냥해 수차례 테러 공격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중부 미주리주의 유대인 공동묘지에서 발생한 묘비 대량 파손 사태와 관련해 미국 내 이슬람 단체가 수리비 지원을 위해 거액을 모금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인근 유니버시티 시티에 위치한 체세드 셀 MS 공동묘지에서는 최근 200여 개의 묘비가 한꺼번에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무슬림계 미국인 단체는 어제부터 온라인을 통해 묘비 수리에 필요한 지원비로 2만 달러 모금을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금액은 불과 2시간 만에 2만 달러를 훌쩍 넘겼고 오늘 새벽 현재 5만 5천 달러 이상이 모아졌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91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영국 임페리얼 대학이 35개 선진국들의 기대 수명을 분석한 결과 한국 여성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91세였으며 한국 남성들의 기대 수명도 84세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갈등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값진 경험이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등과 반목은 뼈아프지만 인간은 그 갈등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진 미국은 인종 간 갈등을 해결하고 치유해온 역사라고 할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개장한 수도 워싱턴 DC의 흑인 역사 박물관은 미국민의 인종 간 갈등과 또 해결 노력, 화합과 단결을 상징하는 장소가 됐는데요. 아프리카 노예에서 미국의 시민이 된 흑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이 박물관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문을 했습니다. 박물관을 둘러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재임 기간 동안 모든 미국인의 자유를 수호할 것을 약속하면서 왜 우리가 증오와 편견, 편협함과 맞서 싸워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흑인 문화유산의 달인 2월을 맞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행보에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 된 앞으로의 미국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고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2월 23일 목요일 북한은 눈이 내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 신의주 영하 6도에서 0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 함흥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프랭크 시나트라와 낸시 시나트라의 노래입니다. 사랑해라는 어리석은 말을 해버리고 말았군요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Something Stupid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know I stand in line until you think you have the time to spend an evening with me. And if we go someplace to dance, I know that there's a chance you won't be leaving with me. Then afterwards we drop into a quiet little place and have a drink or two.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I can see it in your eyes that you despise the same old lies you heard the night before. And though it's just a line to you, for me it's true and never seemed so right before. I practice every day to find some clever lines to say to make the meaning come true. Then I think I'll wait until the evening gets late and I'm alone with you. The time is right, your perfume fills my head, the stars get red and oh, the night's so blue.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The time is right, your perfume fills my head. The stars get red and oh, the night's so blue.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I love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늘 멕시코를 방문합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도 일정에 합류하는데요. 지금 두 나라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작업을 비롯한 이민 문제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재협상하는 의견을 놓고도 견해차가 큽니다. 어떤 일정이 진행될지 살펴보겠고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이 이번 주 휴전에 돌입한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인도에서 지나치게 화려한 결혼식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사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새 정부의 강요 두 명이 함께 멕시코를 방문하는군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멕시코를 방문합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멕시코에 머물고요.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먼저 과테말라로 갔다가 내일 멕시코에서 틸러슨 장관과 합류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전격 취소한 뒤에 이번에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멕시코에 가는 것이어서 이 두 나라 언론은 물론이고요. 외신들의 관심이 이번 일정에 함께 쏠리고 있습니다.
예, 그 틸러슨 장관과 켈리 장관이 어떤 일정을 진행합니까?
예,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두 장관의 이번 멕시코 방문 일정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엘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을 비롯한 멕시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의회 지도자들을 만날 것으로 미국 언론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는 이민 문제와 무역 부문에서 각각 풀어야 할 현안들이 있는데요. 두 나라의 입장 차이가 커서 정부 당국자 간의 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먼저 그 이민 문제에선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사업, 그리고 미국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24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고 그 비용을 멕시코 측이 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엘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그날 저녁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서 미국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몇 번이고 말했지만 멕시코는 어떤 장벽 비용도 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월말로 예정됐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예. 자, 미국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선언을 했고 멕시코는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부터 이 범죄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이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들어와서 이민 문제의 골간이 되고 있다면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장벽을 세우는 원인을 이 멕시코 측이 제공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멕시코에서 내야 된다고 밝혀왔는데요. 이 멕시코 측은 이 장벽 건설 자체를 반대하면서 그 비용 부담은 더더욱 할 수 없다는 입장 수차례 내놨습니다.
예, 미국의 새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역시 이 멕시코 측이 반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제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단속 공무원을 만 명 늘리고 국경 수비대 요원도 5천 명 확충하는 한편 불체자 구금 시설에 2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불체자 가운데서도 중범죄 전과자들을 우선 추방 대상 명단에 넣고요. 기존에는 추방 대상이 아니었던 무면허 운전이나 노상방뇨 같은 경범죄를 저지른 모든 외국인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진 직후에 멕시코의 아르투로 사루칸 전 미국 주재 대사는 이번 조치는 멕시코에서 여론과 의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의 새로운 이민 정책에 멕시코가 크게 반발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죠.
예,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의 상당수가 멕시코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경 이민 조치의 주요 대상이 되는 건데요. 이번 발표에 포함된 국경 수비 관련 조항도 멕시코와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경우 이 청문 절차를 거치던 제도도 폐지해서 즉각 추방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또 자녀를 미국에 데려오기 위해서 불법 이민을 감행하는 부모들도 기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이민 문제 현안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무역 문제 현안을 살펴봐야겠죠?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달 22일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 나프타를 재협상하지 않으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나프타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대륙에 있는 세 나라 사이의 관세를 없애서 이 자유롭게 상품과 용역을 사고팔 수 있게 한 협정인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협정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생산 시설이 이웃나라로 빠져나가서 미국 내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줄곧 비판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말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재협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멕시코 당국자는 나프타를 조금 더 고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은 어제 이 나프타의 새로운 관세 조항을 넣거나 수출입 물량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재앙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나프타를 재협상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 외무장관을 비롯한 두 나라 당국자들이 만나서 미국의 나프타 재협상 추진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나프타가 3개국 합의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프타를 비롯한 다자간 무역협정을 모두 폐기하고 1대1 양자간 협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양국 외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나프타가 미국까지 포함한 세 나라 모두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재협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반드시 3자협상의 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쟁이 이번 주 휴전에 돌입했군요.
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충돌을 계속해온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분리주의 반군이 이번 주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주 독일에서 진행된 제53차 민회엔 안전보장회의에서 지난 월요일자로 발효되는 양자간 휴전 합의를 발표한 데 따른 건데요. 오늘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은 무기 철수를 비롯한 휴전 진행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현지 당국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전 합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주 휴전 합의 발표문에서 휴전에 돌입하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중화기를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현지 당국자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예,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에 주변 지역에서 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당국이 주변 지역에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면서 영향력을 더 넓히려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충돌이 격화되는 건데요. 이 정부군과 반군은 지난 2015년 2월 이 내전 상황을 멈추기로 하는 민스크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이 국제적인 충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때문에 내전 발생 이후 사망자가 9,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지난 월요일 휴전 발표에 맞춘 입장 발표를 통해서 이 분쟁이 3년 동안 진행되면서 자국민 희생자만 1만 명에 육박하고 부상자도 2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도로 가볼 텐데요. 인도에서 지나치게 화려한 결혼식을 규제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고요?
네. 인도 의회의 하원에 해당하는 로크사바에 지난주 결혼에 관한 과소비 방지와 의무 등록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결혼식 비용으로 $7,500를 넘게 쓸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기부해서 이렇게 모인 돈을 저소득층 시민들의 결혼 비용에 보태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객을 얼마나 많이 부를 수 있는지 또 필요한 음식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지도 이 법안을 통해 규제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정 비용 이상을 결혼에 쓰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금액을 기부해야 된다 이런 법안인데 네. 왜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거죠?
예, 인도는 최근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00년대 이후 빠르게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브라질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한데 묶어서 브릭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경제성장에 따라서 인도 각 지역에서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이 과시용 의례가 많아지고 있는 데 따라서 이 같은 규제가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결혼비용 제한 법안을 주도한 란짓 란잔 의원은 VOA 현지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중산층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화려한 결혼식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받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이 어느 정도로 화려한 결혼식이 많아진 건가요?
예, 최근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인도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이 평생 모은 재산의 5분의 1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집집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중산층 가정의 경우 대개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결혼식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 결혼식이 보편화되면서 이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인도 사회에서 이 중산층 이하 가정도 이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떠안게 되는 겁니다.
예, 자,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정도 평생 모은 재산의 5분의 1 정도라고 하니까 집안 사정에 따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액수군요.
그렇습니다. 이 라구람 라잔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지난해 인도는 아직 1인당 국민소득이 1,500달러 수준인 가난한 경제권이라고 밝힌 데 비춰보면 이 결혼식 한 번에 5만 달러 이상을 쓸 경우 이 가계 경제에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 화려한 결혼식이 보편화되면서 인도의 결혼 산업도 최근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인도의 결혼 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인도가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예.
예, 13억 인구를 가진 인도에서 매년 결혼식이 1,000만 건이 진행된다고 BBC 방송이 전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결혼식 장소를 빌려주고 이 신랑 신부의 복장을 맞춰주거나 또 사진 촬영, 피로연을 진행하는 사업에 연간 350억 달러 규모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또 이 같은 규모는 최근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과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에 미국 국경수비대원이 국경 넘어서 총을 쏴서 멕시코 소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소년의 부모가 제기한 피해 배상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다뤄졌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국에서 유대계 미국인 시설을 대상으로 기물 파손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미국 이슬람 사회가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나섰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 관련 행정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국토안보부의 지침이 발표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의 행정각서, 이 지침이 어제 공개됐는데요. 이번 지침은 세관국경보호국, CBP와 이민세관집행국, ICE 등이 이 국토안보부 산하 직원들에게 하달된 지침입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과 국경 밀입국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그 내용을 보면요. 우선 입국 시 불법 이민자 임이 발각되면 입국 허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구금돼 있어야 하고요. 또 지역 경찰의 이민 단속 역량도 강화됩니다. 또 이민 단속 요원 1만 명 이상을 채용할 것과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장벽을 확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부터 강조했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추방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번 지침을 보면 이 중범죄뿐만이 아니라 어떤 범죄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추방될 수가 있고요. 또 이민국 요원이 보기에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또 당장 체포해서 추방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또 연방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또 이민국 직원들에게 전권을 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지침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 지침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 불법 이민자 관련 행정명령에 따른 것인데요.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지침은 즉각 추방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순위를 확대했을 뿐이라면서 미국의 현 이민법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This is consistent with everything the president has talked about, which is prioritizing the people who are here who represent a threat to public safety.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해온 대로라고 이 스파이서 대변인이 말했는데요.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을 추방 대상 우선순위에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이번 지침은 이에 따른 절차를 정리해서 제시했을 뿐이라고 스파이서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네, 이 국경 단속 강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이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오려다 적발된 불법 이민자의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구금됩니다. 현재는 이민 단속 요원이 불법 이민자를 발각하면 일단 풀어주고 이후 다시 법정으로 부르게 돼 있는데요. 이제는 불법 이민자를 적발하면 즉시 바로 구치소에 수감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지침은 멕시코 국경 지역의 불법 이민자 수감 시설을 더 지을 것을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 이외의 국가 출신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밀입국할 경우 이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내도록 했는데요. 이전에는 이 멕시코를 통해 입국한 다른 나라 출신의 경우 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구금하고 있다가 그 나라로 돌려보냈었죠.
예. 또 이 지침서를 좀 살펴보면 이민자들에게 유화적이었던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그 이민 행정명령 내용 대부분이 폐기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이후에 이 다카라고 알려진 이 행정명령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이 다카는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한 불법 체류자 가운데 16살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청소년을 구제하는 정책으로 이 75만 명 이상이 수혜 대상입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됐었던 일명 287G라는 프로그램은 부활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일부 주와 지방 사법 당국에 이 불법 이민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예, 이번 지침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정치인들의 반응은 소속 정당에 따라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밥 굴라티 의원 같은 공화당 의원들은 제안과도 같았던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끝내게 됐다면서 환영을 표시했는데요. 불법 이민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막고 미국 이민제도의 온전성을 회복하는 그런 조처라는 겁니다. 하지만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등 이 민주당 의원들은 폭력적인 범죄자 추방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번 조처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또 개인의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이 시민단체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미국 시민 자유 연맹 ACLU의 오마르 자드와트 이민자 권리 계획 이 담당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당한 절차와 인간에 대한 존중, 공동체 안녕과 취약 아동에 대한 보호 등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고요. 이번 조처에 맞서 싸우겠다면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번 조처와 관련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파이서 대변인은 대규모 추방은 결코 행정부의 목표가 아니고 안전을 위할 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발표했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이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국토안보부의 이번 지침은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이민 관련 행정명령과는 이 별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이 새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란과 이라크 등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이 제한하는 내용이 여전히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시리아 난민을 무조건 금지하는 조항은 수정될 전망이지만요. 이 전반적으로 이번 회계 연도에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 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 지침을 발표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가운데 다수가 멕시코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연방대법원이 이 멕시코인 부부가 제기한 소송을 다뤘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살펴보죠.
네, 2010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소송인데요. 당시 텍사스주 엘파소와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 지역을 나누는 국경지대에서 미국 국경수비대원 미국과 멕시코 국경 너머로 총을 쏴서 멕시코 10대 소년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의 부모가 총을 쏜 국경 수비대원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이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예, 당시 국경 수비대원이 총을 쏜 경위를 좀 들어보죠.
네, 뭐 사실 그 사건 정황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확인된 것은 총을 쏠 당시에 메사 대원이 국경수비대원이었던 이 헤수스 메사 대원이 미국 영토에 있었고 총에 맞은 세르지오 헤르난데스 소년은 멕시코 영토에 있었다는 그 점밖에 확인된 건 없는데요.
네.
다만 이 당시에 15살이던 이 헤르난데스 소년이 친구들과 이 미국 국경에 얼마나 가깝게 갈 수 있는지 그런 담력 겨루기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 헤수스 메사 이 국경수비대원이 총에 맞아서 숨진 거죠.
네. 그 하급 법원에서는 당시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요?
네, 소년의 부모 측이 패소했습니다. 이 숨진 소년이 멕시코인이기 때문에 미국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이 숨진 소년의 부모가 불복하면서 이 대법원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이번 소송의 핵심은 외국인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느 정도나 권리를 갖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대법원에서 심리가 있었는데 대법관들의 반응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이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의견이 갈렸는데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등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부모 측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케네디 대법관은 특히 이 국경 문제는 외교 문제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라면서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총격 사건이 미국과 멕시코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들면서 부모 측의 주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자, 현재 이 대법원의 공석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법관은 8명뿐인데요. 대법관들의 의견이 만약에 4대4로 갈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면은 보통 이 하급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닐 고서치 항소법원 판사를 새로 대법관으로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고서치 판사는 이 보수 성향인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 대법관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고서치 판사가 상원 인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새 대법관이 취임하면 그때 가서 다시 심리를 해서 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예. 자, 이 대법원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숨진 소년의 부모 손을 들어준다면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벌이고 있는 무인기 공격과 관련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한 외국인 가족이 무인기를 조종한 미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계 미국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슬람 사회가 나섰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 반유대주의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짜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이 유대인 주민센터 여러 곳에 이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그런 협박 전화가 잇따라서 들어왔고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에서는 유대인 공동묘지에서 거의 200개에 달하는 비석이 넘어지는 등 이 파손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둔기로 이 비석 묘비를 때려서 망가뜨린 건데요. 이 망가진 묘비 보수를 위한 모금 운동에 이슬람계 미국인들이 나선 겁니다.
예, 사실 이슬람계와 유대계 갈등이 좀 깊다고 할 수 있죠.
네.
중동에서 유대계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과 또 이슬람교를 믿는 팔레스타인계가 오랫동안 또 반목하는 상황이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슬람교도들이 이제 유대교도를 돕기 위해서 나서게 된 건데 누가 그 중심이 됐는지 또 그동안 얼마나 돈을 모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네, 이번 모금 운동은 린다 사르수르 씨와 타렉 엘 메시디 씨가 어제부터 시작했는데요. 몇 시간도 안 돼서 뭐 2천 건 이상의 기부금이 들어와서 5만 5천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이 모금운동 웹사이트에는 이슬람계 미국인들이 유대계 미국인 사회와 단합해서 이번 유대인 혐오 범죄를 비판한다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요. 이번에 모금된 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파손된 묘비를 보수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기물 파손 범죄가 일어난 이 미국 내 다른 유대인 주민센터를 지원하게 된다고 하네요.
예. 자, 이렇게 최근 유대인들을 겨냥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의 흑인 역사 박물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미국에서 반유대주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한 이 같은 위협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우며 또 증오와 편견, 악을 근절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이 백악관 선임 고문인 제러드 쿠슈너 씨도 유대계 미국인이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씨도 쿠슈너 씨와 결혼하면서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나의 노래입니다. Someday,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죠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Someday you're gonna realize One day you'll see this through my eyes By then I won't even be there I'll be happy somewhere Even if I can't you someday, someday.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판결을 이끌어낸 로데 웨이드 판결의 주인공 노마 맥코비 씨가 18일 숨을 거뒀습니다. 맥코비 씨는 자신의 낙태를 합법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이후에 낙태 반대론자로 돌아서 반낙태 운동가로 활동했는데요. 오늘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판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로데 웨이드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데 웨이드 판결이 뭔가요?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 주에서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을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정하면서 낙태를 최초로 합법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9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노마 맥코비라는 여성이 강간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낙태 수술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신부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아니고 또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보고서가 없단 이유로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지요. 그러자 맥코비는 1970년 세라 웨딩턴과 린다 커피라는 두 여성 변호사를 찾아 텍사스주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원고는 맥코비였지만 신변보호를 위해 가명인 제인 로우를 사용했고 소송의 피고인은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인 헨리 웨이드였는데요. 그래서 소송의 명칭이 로 대 웨이드가 된 겁니다. 이 소송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고 1973년 1월 22일 대법원은 7대 2로 낙태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은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임신 6개월 이상이 된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이 미수정헌법 14조에 적법 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라는 겁니다. 이 판결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각 주와 연방의 법률들은 폐지됐습니다.
미국에서 왜 낙태가 논란이 되는 건가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 문제는 미국 사회에 뜨거운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보수적인 공화당과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단체들은 낙태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진보적인 민주당과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여성단체들은 낙태 권리를 옹호하고 있는데요.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는 주장과 낙태는 법이 결정할 수 없는 여성의 선택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낙태 문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같은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면 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낙태와 관련해 미국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지난 1990년대 초 펜실베니아주 가족계획협회는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됩니다. 가족계획협회는 낙태를 옹호하는 단체인데요. 당시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낙태를 제한하는 다양한 규정을 만들자 이에 항의해 소송을 제기했지요. 당시 연방대법원은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여성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각 주정부가 낙태 규제 조항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 반대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반면에 작년 6월엔 연방대법원이 낙태 옹호 진영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낙태 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에 대해 대법관 5대 3의 결정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각 주별로 살펴보면 어떨까요? 센츄리 파운데이션이라는 연구단체 조사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현재 낙태를 금지하는 정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에만 미국 50개 주 가운데 18개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이 50건 통과됐습니다. 낙태 반대 단체들이 연방 차원의 변화보다는 주 차원에서 낙태 금지 정책을 강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센츄리 파운데이션 측은 분석했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떤가?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낙태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이 여전히 나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분의 2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완전히 뒤집혀선 안 된다고 응답했는데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선 확연히 다른 생각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 중 79%가 낙태는 대부분 주에서 합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공화당원은 34%만이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거트메이처 연구소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 낙태하는 여성의 비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낙태 건수가 약 92만 6천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 1974년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앞서 시행된 2011년 조사 때의 106만 명에 비해 14% 줄어든 건데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미국에서 낙태는 꾸준히 늘다가 1990년에 16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낙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 앤터니 스켈리아 대법관이 사망한 뒤 여태 공석인 연방 대법관 자리에 스켈리아 대법관과 비슷한 보수적 성향의 판사를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수 성향의 닐 고사치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연방 대법관에 지명했습니다. 또한 많은 공화당 의원들 역시 작년 선거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낙태 문제가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wishy-washy, wishy-washy입니다. 오늘 let's talk about what wishy-washy means.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wishy-washy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how was the internship info session yesterday? Was it helpful? I need your honest feedbacks because I'm not sure if I should go or not.
It was good, but I wish they could have focused more on how to prepare resumes and cover letters.
How about you, Emily? How was it?
Well, I don't know what to say.
Come on, Emily. Don't be so wishy-washy. Tell me how it really was.
본문에서 영은 에밀리와 크리스틴에게 Hey guys, how was the internship info session yesterday?
어제 인턴십 설명회 갔었다며? 어땠어? 도움 많이 됐어?
I need your honest feedbacks because I'm not sure if I should go or not.
거기 갈지 말지 아직 정하지 못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솔직히 말해줘 라고 묻자 크리스틴이
It was good.
좋았어.
But I wish they could have focused more on how to prepare resumes and cover letters.
그런데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쓰는 법을 좀 더 다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라고 답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번에 영은 에밀리에게
How about you, Emily? How was it?
에밀리, 넌 어땠어? 라고 물으며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 에밀리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며 머뭇거리고 있네요. 이 모습을 보고 영은
Come on, Emily. Don't be so wishy-washy. Don't be so wishy-washy.
에밀리, 그렇게 우유부단해 하지 말고 Tell me how it really was. 네가 느낀 그대로 말해줘 라고 에밀리에게 말하고 있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how was the internship info session yesterday? Was it helpful? I need your honest feedbacks because I'm not sure if I should go or not.
It was good, but I wish they could have focused more on how to prepare resumes and cover letters.
How about you, Emily? How was it?
Well,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to say.
Come on, Emily. Don't be so wishy-washy. Tell me how it really was.
오늘의 영어 표현은 wishy, W-I-S-H-Y, wishy, washy, W-A-S-H-Y, washy, wishy, washy입니다. When someone is wishy-washy, it means that they are uncommitted and that they do not have a certain opinion of their own.
내 wishy-washy는 의견이 분명하지 않다, 우유부단하다라는 의미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을 타게 되면 색깔이 좀 더 연해지지요? wishy-washy는 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washy, washy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wishy-washy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how was the internship info session yesterday? Was it helpful? I need your honest feedbacks because I'm not sure if I should go or not.
It was good, but I wish they could have focused more on how to prepare resumes and cover letters.
How about you, Emily? How was it?
Well,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to say.
Come on, Emily. Don't be so wishy-washy. Tell me how it really was.
오늘의 영어 표현, wishy-washy. 의견이 분명하지 않다, 우유부단하다. wishy-washy.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에드 시런이 부른 How Would You Feel? 내가 사랑을 고백한다면 당신은 어떨 것 같나요?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are the one girl and you know that it's true. Feeling younger every time that I'm alone with you. We were sitting in a park car, stealing kisses in the front yard. We got questions we should not ask, but how would you feel? I told you I loved you. It's just something that I want to do. I'll be taking my tim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7년 2월 22일 오늘,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문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이 5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28년 미국 북동부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에서 태어난 앤디 워홀은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상업예술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앤디 워홀은 보그나 뉴요커 같은 잡지사에서 상업예술가로 일하게 됩니다. 이후 1960년대 미술가로 데뷔한 워홀은 수프 통조림이나 콜라병 또는 마릴린 먼로나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일상의 소재를 예술로 표현한 이른바 팝아트를 시작합니다. 워홀의 대표작에는 시크스크린이라는 판화 기법으로 표현한 마릴린 먼로와 마이클 잭슨의 초상 등이 있습니다. 워홀은 하지만 공장이라고 이름 붙인 자신의 작업실에서 판화 기법을 이용해 똑같은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 철저한 상업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팝아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미술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앤디 워홀. 그는 1987년 오늘 5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732년 2월 22일 오늘,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이 버지니아주의 한 부유한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Washington was born in 1732 into a prosperous family of planters at Westmoreland.
워싱턴은 15살 때부터 토지 측량관으로 일했고 21살 때는 버지니아 민병대에 입대해 프랑스 인디안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고 영국은 미국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요구하는 등 가혹한 통치를 행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1775년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조지 워싱턴은 변변한 무기도 없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민병대를 이끌고 세계 최강의 영국에 맞서 싸워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을 바탕으로 워싱턴은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이후 대통령에 재선된 워싱턴은 1797년 임기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계속 대통령에 머물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이를 거절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조지 워싱턴. 그는 현재까지도 미국민들에게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